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0만 원입니다. 오늘 통장에 10만 원이 입금됐다고 찍히는 집들 많을 겁니다. 만 5세까지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국가가 이제 다달이 1인당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이 처음 입금되기 시작한 건데요. 원래는 매달 25일이 정기지급일인데 이번 달은 추석 연휴가 끼어서 첫 번째 아동수당이 오늘 지급되는 겁니다. 아동수당은 모두 5명까지 최대 한 집에 5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는데 50만 원 받는 집은 전국에 10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문제는 어느 집이 소득 상위 10%에 포함되는지를 추려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 10%를 추리지 않고 모든 가구에게 다 줄 때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나 둘 다 한 1,600억 원 정도로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위 10%한테는 주지 맙시다 이런 주장을 했던 한 국회의원은 반성문을 쓰기도 했는데요. 물론 그렇게 추려내는 비용이라는 게 결국은 공무원들의 인건비이고 또 일부러 공무원을 뽑기도 하니까 꼭 그게 예산 낭비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논의를 잘 하라고 만든 기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곳입니다. 국회에는 또 예산정책처라고 예산심의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는데 여기서 미리 물어보고 검토를 했다면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후회가 들기도 하고요. 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늘 자주 다투는 문제입니다만 뭘로 결정하도록 다투기 전에 계산부터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월 21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려면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하긴 하는데요. 이런 제약 속에서도 경협의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북한 경제 전문가와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로 배춧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번 김장철에는 배추를 사서 직접 담가 먹는 거 하고 그냥 포장김치를 사 먹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저렴할까 고민하실 텐데 오늘 친절한 하나 씨가 그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옛날 돈, 요즘은 통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인데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건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에 네. 예, 수요 억제 측은 미리 좀 발표가 됐었고
예.
대출 제한과 세금 늘리는 부분.
네.
공급을 어디에 늘릴 것이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네. 조금 전에 발표가 됐어요. 손에 잡히는
예,
경제. 시작하는 시각에 맞추어서 발표한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국토부가 오늘 그 추가로 이제 확정한 공공택지 17곳을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은 11곳, 그리고 경기도에 5곳, 인천 1곳, 이렇게 총 17곳입니다.
예.
서울을 보면은, 옛 그 성동구치소 부지.
네.
지하철로 치면은 3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오금역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거기서?
네, 도보로 예. 한 2분 거리 정도, 200m 정도에 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개포동 재건마을. 요거는 이제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5분 걸어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렇게 두 곳은 구체적인 입지가 이제 공개가 됐고요.
네.
서울 11곳 중에 그러니까 두 곳은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했고 나머지 9곳은
네.
오늘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9곳을 일단 확보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네.
소유권 이전 등의 그 절차를 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할 수가 없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만 이제 사전의 협의는 일단 소유자와의 사전 협의는 네. 마쳤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고요. 네. 법적인 절차만 거치면 알겠어요. 된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은 그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시에서 네. 추가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건 안 들어있나 봅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린벨트도 사유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꼭 뭐 나머지 미공개 아홉 곳에 그린벨트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 11곳에는 총 만 가구 정도가 예. 공급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 다섯 곳은 어디냐면 광명 하안지구, 예. 의왕 청계지구, 또 성남 신촌지구, 시흥 하중지구, 의정부 우정지구 이렇게 다섯 곳입니다. 여기에는 예. 총 17,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중에는 이제 광명 하안 같은 경우가 5,400 가구로 가장 많고요. 네. 의정부 우정지구가 4,600 가구로 거의 두 곳이 뭐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은 이제 한 곳이 포함됐는데 거암 역세권, 그러니까 공항철도가 지나는 거암역과 예.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거암역에 연접해 있는 곳인데 여기에도 한 7,800 가구 정도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천 청라지구와 뭐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되어 있는 지역들이 과거부터 여기에도 안 그래도 집질 계획 있었어요 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네.
뭐 새로운 것도 들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전에 이제 신창현 의원이 그 네. 예정 후보지를 이제 공개하면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기도 다섯 곳이 그 신창현 의원이 공개했던 네. 그 곳과 일치합니다.
예. 다른 데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LH에서도 이제 그 부분 LH에서 이제 찾은 부지가 네. 이제 추천이 된 것인데
예.
결국은 그거보다 그렇게 뛰어난 더 나은 부지가 마땅치 않았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2, 3주 만에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거?
그렇습니다. 네.
신 의원은 어디 언론사에서 스카우트해서 특종 기자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좀.
예. 네.
이게 임대주택, 분양주택 섞여 있는 겁니까? 앞으로 지을 곳이 그럼?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이미 이제 공급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을 발표했는데 그때 뭐 임대주택 또 분양주택 합쳐서 공적주택을 100만 가구 뭐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었죠. 그래서
예.
이 공공택지 지구에 앞으로 이제 그 공급될 주택에는 뭐 임대주택도 돼 있고 또 분양주택 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은 분양주택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내가 네. 살 수 있는 주택 좀 공급해라라는 뜻이긴 한데
네.
여기서 집을 지으면 이제 언제쯤 그럼 내가 살 수 있거나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겁니까? 대략 어느 정도 걸려요? 한 10년 걸리나요?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는 분양 그러니까 실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은 한 2021년이면
네.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이 택지지구 예. 같은 경우는요.
3년쯤 후에 분양.
예, 3년쯤 예. 후에 분양을 하면 뭐 착공을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네. 걸린다고 보면은 2023년 내지 2024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5, 6년 걸리는군요.
예, 그렇게 예. 이제 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확실하게 저 집이 내 집 될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분은 내 마음속에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주택자라도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수요자로서는 이제 행동하지 않겠죠.
네. 정부는 일단은 계속 뭐 향후 5년간 그러니까 최소 2022년까지는
예.
뭐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그 주택 수급이 뭐 원활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급이 공급량을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그
여전히
예측치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공급은 충분한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뭐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수요자들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좀 선호하고 있는데
예.
그 정부가 발표하는 공급량에는 절반 이상이 사실은 아파트 외, 그러니까 뭐 단독주택이나 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물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 그 집값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아파트에 대한 공급량은 수요보다는 좀 적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게요. 네. 저희 집에서도 매일 벌어져요. 저희 아내하고.
예.
옷장에 보면 옷이 많은데 옷이 없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많은데
항상 옷이 없다고.
네, 그분 입장에서 보면 없는 거예요.
네.
아파트도 맞습니다.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정부가 보기에는 집이 많은데
예.
수요자가 보기에는 집이 없는.
그렇죠.
그런 격차를
유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입지의 예. 문제일 수도 있고요.
많아요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장난감 한 더미 쌓여 있는데
네.
아이들은 장난감 없다고.
그렇죠.
그럼 저건 뭐냐 그럼.
네.
아무쪼록 좀 이 문제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동수당이 오늘부터 지급되는데
예.
신청 대상자 중에 그리고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 중에 오늘 못 받는 가정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이제 신청자 수가 한 2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
오늘 이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한 19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8월 15일 이전까지 신청하신 분은 거의 대부분 이제 거의 그 뭐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가 거의 마쳐졌는데
네.
그 중에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소명 자료를 아직 뭐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 혹은 8월 15일 이후에 해서 조금 밀리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일단은 오늘 그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이제 그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러니까 예.
확인이 되면 순차적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9월에 못 받으셨다면 10월 달에
알겠습니다.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득 상위 10%에게는 죄송하지만 안 드립니다라는
네.
그런 복지 혜택이라서
예.
소득 상위 10%는 엄밀하게 말하면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렇죠.
누가 또 소득이 늘어나면 10%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
또 다시 빠져나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조정합니까?
일단은 소득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청했는데 당신은 뭐 소득이 좀 상위 10% 안에 들으셔서
네.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만약에 그 다음 달이나 이후에 뭐 자기 소득이 좀 줄었거나
예.
혹은 이게 재산도 그 소득으로
환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재산의 변동이 있어서 재산이 줄었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소명하는 자료를 또 제출하면서 다시 이제 그 심사를 신청을 하면은요.
다시 변했을 때는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만 부합을 하면
네.
뭐 수당을 나중에는 또 받을 수가 있는 뭐 그런
참.
구조입니다.
내가 몇만 원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네.
이번에 좀 월급이 좀 그대로 깎이거나 아니면 동결됐는데 혹시 뭐 이런 계산을 할 텐데
네.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잖아요. 떨어지신 분들은. 예.
그런 부분 이제 관련 부서에 좀 문의하셔서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서 그냥
아유
그 골치 아픈데 이런 거 다 그 걸러내고 계산하는 비용이 더 들어요.
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네.
그런 비용이라는 게 결국은 공무원들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취업자 늘리려고 공무원 뽑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예.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그러면 아낄 수 있는 비용인가? 어디 이 부분들은 그럼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하셔야 되는 분들일 텐데.
네.
그런 생각도 또 들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인터넷은행 특별법
네.
국회를 통과했군요. 논란이 되던 두 법안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73개 법률안이 처리됐는데 이 중에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또 인터넷은행 특별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어제도 살짝 소개를 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주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네.
다만 이렇게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너무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건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그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예.
소득세나 법인세를 5%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도 함께 처리가 됐습니다.
예.
네.
이게 아마 10년으로 늘어나면요.
예.
지금 세입자 권리금 보호하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권리금 보호하는 법안도 아마 5년 무렵이 됐을 때 이제 나가실 때가 됐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본인이 찾아서 손붙잡고 오면 원래 가게주인, 건물주가 그분하고 계약하고
예.
그래서 권리금을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네.
도와주는 법이 있는데
예.
이게 10년으로 늘어나면 그 법도 숫자를 좀 바꿔서 10년 무렵이 되어야 할 수 있는지
네.
건드리지 않으면 이것도 좀 잡음이 있겠어요.
예. 그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기간도
네.
계약 종료 전 3개월이었는데요.
예.
그것도 6개월로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0년까지 늘어나면 이게 10년 다 돼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
예.
그것도 좀 정리는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인터넷 전문 은행도 이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3분의 1 수준까지는 보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10%, 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이제 산업자본이 예.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1 정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다만 이제 재벌기업의 참여는 제한이 되는데요. 재벌기업 중에서도 이제 뭐 정보통신기술 관련 그 자산 비중이 큰 기업
예.
이런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시행령에 담기로 한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에 은행하게 해주려고 이런저런 법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은산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는 기업이 네. 은행까지 가지면 그 은행 돈이 기업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건데.
네.
정보통신기술 자산 컴퓨터 서버가 많으면 괜찮다는 게 이게 왜 나가? 이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 전문
아니면 그러니까 다 그냥 허용해 주든가 은행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는 인터넷 은행이 두 곳이죠, 우리나라에? 카카오뱅크, 예, K뱅크.
네.
또 이제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네이버, 일단, 넥슨 이런 데가 뭐 서버 많으니까 IT 자산 많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 IT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산 비중이 큰 기업. 그러니까 예. 뭐 지금 아직 그 정확한 퍼센테이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뭐 50% 내외로 좀 정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예.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나 넥슨 같은 이 IT 기반 기업들이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의 대주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예. 뽑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은 아직까지는 뭐 이에 대해서는 좀 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대주주가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제약도 받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눈치 봐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하지는 예.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산이라는 게 예전에는 본인들이 사서 회사의 창고나 혹은 서버실에 넣어놨지만
네.
요즘은 아마존 클라우드 이런 거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넷 은행 하려면 그거 이용 못하고 이제 서버 다시 사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 자산 관련 비중을 높여야 되니까.
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청취자 김지용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재밌는 질문입니다. 집에 오래전에 나왔던 옛날 돈, 한국은행권이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디자인이 바뀌어서 안 쓰는 돈을 지금도 시중에 들고 나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옛날 돈 다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500원짜리 지폐도 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려져 있던 그 500원짜리 지폐도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는 야 이런 돈 안 받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으로 들고 가시면 500원 동전하고 바꿔줍니다. 하지만 가끔은 옛날 돈인데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옛날 돈도 있는데요. 그게 뭐 어떤 돈이냐면 나라에서 이 돈은 이제 앞으로 절대 쓰지 마세요라고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던 돈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2년 이전에 발행된 화폐들은 아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1962년 이후에 발행된 화폐들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도안이 더 바뀌었지만 굳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돈입니다. 1962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느냐 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화폐개혁이라고 하는 걸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환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다가 원으로 바꿨는데 그때 그 이유가 마당이나 장롱 속 마늘밭 이런 데다 숨겨뒀던 돈들을 이제 양성화하고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당시에 이제는 앞으로는 원이라는 단위를 쓸 거니까 환이라고 써있는 지폐가 집에 있으면 몇 월 며칠까지 새 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 갖고 오시면 이제 그 돈 못 써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놔서 그때 이후로는 그 돈들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62년 이전에 발행된 몇 환이라고 써있는 돈은 지금은 사용 못하는 돈이고 그 이후에 발행된 몇 원이라고 써있는 돈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더라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어요. 그러나 항상 그때 전제는 대북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그때부터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풀린다는 전제로 이런저런 계획도 좀 생각해보고 이런저런 준비도 또 해야 되는 게 현실이라서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뭐부터 풀리게 될 건지 등등 북한 연구원의 김희철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입니다.
예, 대북 제재가 풀려서 남북 경협이 시작되면 뭐부터 제일 먼저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된다면 아마 우선적으로 풀릴 수 있는 게 관광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예. 네.
관광은 이제 남북이 과거에 진행했었던 경험들도 있고,
예.
기본적인 시설이나 인프라들도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조건만 마련된다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사실 문만 열면 예전에 만들어 놓은 뭐 시설들 다 있으니까요.
네네.
금강산 말고 그냥 북한의 어떤 도시를 방문하는 그런 여행 관광은 안 됩니까? 그 이후도?
그 과거에는 금강산 위에 이제 개성 관광도 있긴 하는데요.
예.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예.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고향 방문하는 그런 형태의 그 관광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은 대북 제재 완화 전에도. 특정 몇몇 북한의 도시를 정해서 이산 가족들을 대상으로 관광하는 사업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건 이제 저희가 그 이산 가족 상봉하는 자체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관광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인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고향에 방문하는 그런 형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가로 이제 돈이 오가면 또 그게 이제 경제 제재와 관련한 뭔가 걸림돌이 되겠으나 북한 정부가 우리가 비용 낼 테니까 남한 손님들 오십시오 하면 그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숙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비용 실비 정도를 제공한다면 남북 간의 그 왕래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리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과거의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 현재 그 기업이 총괄 운영권을 갖고 했었는데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역시 같은 기업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그때고 새로운 건 또 새로운 기업이 정해지는 겁니까?
예전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북한에서 그 금강 현대아산의 그 시설물들을 그 압류 조치하고 몰수 조치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런 그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된다면 아마도 그 기존의 사업자는 현대아산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예.
지금 전 세계나 대한민국을 이 북한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또 새로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할 경우에,
네.
북한은 역시 그렇구나라는 어떤 그 본인들의 이미지 쇄신에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과거의 사업자로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법적으로야 사업자를 바꿀 수 있지만 바꿀
그렇죠.
경우에는 북한은 뭐 한번 약속한 것도 그냥 법대로 하면 다 바꾸는구나라고 하는 불안한 이미지를 굳이 줄 필요 없으니
그렇죠.
알겠어요. 새로운 경협 분야들 중에 또 떠오르는 것들이 철도, 도로 연결 이런 것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 되면 또 우리나라 토목 건설 기업들이 가서 철도도 놓고 도로도 놓고 우리나라 기차 만드는 회사가 그 기차도 만들어서 또 그쪽으로 판매도 하고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우리나라 기업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래서 관련 주식 가격들이 또 오르고 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건 그 나라의 북한의 철도나 도로를 공급하고 기차를 공급할 기업이 남한 기업밖에 없거나 남한 기업이 제일 가격 경쟁력이든 품질 경쟁력이든 있으면 그럴 텐데.
네네.
그거는 어때요? 즉,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혹은 북한 자체 기술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 그 남측 기업들이 진출하는 거는 뭐, 물류병이라든가 또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그런, 남측만의 그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 그 진출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예.
남한 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그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가능하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그 비용들이 절감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통일 비용을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계산은 해봐야 된다. 남한 기업이 싸게 할지 다른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이 싸게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지금 북한의 철도 도로들은 북한에서 스스로 놓은 겁니까?
과거에 그 북한에서 스스로 놓기도 했고 또 예.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 운영 자체가 굉장히 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진출을 하고 또 남한에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철도 사업을 진출한다 그러면 아마 처음부터 다시 새로 철로를 놔야 되지 않나.
누가 할지 새로 입찰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평양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 보니까 고층 건물들이 만만치 않게 많더군요. 평양에도 아파트도 높은 게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얼핏 남북 경협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거기 가서 아파트 많이 짓겠구나라 또 했던 생각이 북한 건설회사들도 아파트 잘 짓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어서.
네네.
평양에 있는 아파트들 고층 건물들은 누가 지은 겁니까? 북한의 건설회사들이 있어요? 많이?
건설회사라기보다는 거의 그 군인들이라든가 건설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북한 정부 당국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런 자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북한에서 그 돈들이 많은 돈주들이 자본을 대고 또 북한에서 그 분양 공급하는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 사후에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그러니까 주체는 북한 정부 우리나라로 치면 뭐 LH공사 이런 곳에서 다 짓는 아파트들이고
네네.
다만 우리나라 LH공사는 결국 그 공사가 갖고 있는 돈은 나라 돈인데 북한은 네네. 나라 돈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 개인들에게 차입을 하거나 혹은 투자를 받는다는 뜻이군요. 공기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북한에는 모든 그 소유권들이 정부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자본들이 부족하고
예.
또 아파트를 짓는 물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주들의 힘을 빌려서 자본이라든가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건물들을 건설하고 있는 상태로 있죠.
그럼 북한에 돈이 있는 이른바 돈주들, 자본가들은 이번에 저 대동강변에 짓는 그 북한의 그 무슨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다가 한 1억 원 정도 투자해서 저 아파트 분양되고 나면 내가 배당금으로 뭐 어느 몇천만 원 받을 것 같다.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구조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도나 도로 사업 또는 아파트나 혹은 뭐 건물 짓는 사업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그건 우리 쪽에서 저들이 필요로 할 거라고 하는 추측이고
네네.
북한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경협이 시작되면 이거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혹시 그렇게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경협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아마 북한 측에서는 비용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산업을 발전하려면은 전력도 생산을 해야 되고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도 또 마련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부가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 선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거를 굉장히 북한에서 원하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들?
네네 그렇습니다.
발전소 같은 것도 그러면 남한의 자본이 와서 좀 지어라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 걸 원하고 또 북한에서는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뭐 기술력도 부족할 뿐더러 일단은 자본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한의 기술력이 있고 자본력이 있는 기관들이 투자하기를 굉장히 희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쪽에서 한국전력이 가서 발전소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는 또 다른 계산이라서요.
한국전력에서 건설을 관리감독은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의 전력 원자력발전소라든가 뭐 수력발전소라든가 발전소 자체도 민간기업들이 짓고 한국전력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전력이나 우리나라 민간기업과 같이 콘소시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제공과 건설은 가능할 텐데 그 돈을 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건 원칙으로 따지면 북한 정부가 돼야 되는 돈입니다만 그 돈이 부족하니 좀 가져오세요라는 것일 텐데.
예예 그렇죠.
그러면 한전과 민간기업들이 서로 돈을 좀 몇천억씩 모아서 내는 방법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왜 거기에 위험한 데 넣느냐 초기에는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나중에 전기요금을 많이 받아서 큰 수익이 돌아옵니다라고 할 만큼 전기요금을 많이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전기요금으로 이 부분들을 다 충당한다는 건 사실은 어렵고 북한에서 그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지하자원이라든가 또는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정산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좀 지급해야 되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북한에서 어떤 그런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는 그런 방법은 혹시 어렵겠습니까? 금융 쪽은 어떻게 접근하게 될까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제 어떤 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되고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초창기에는 뭐 개성공단처럼 예. 직원들 임금 지급이라든가 뭐 대외 결제라든가 단순한 비용 지급 이런 형태로 이제 진출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순차적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민간 상업 금융으로 발전시키는 방식도 조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관광객들을 위한 뭐 그 비용이라든가 현금 출국을 위한
예.
외화 지급 전용 ATM 기기 이런 부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표현은 남북 경협이라고 합니다만 북한으로 가는 기업들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당연히 돈 벌러 갈 텐데.
네네.
보시기에 북한에서 어떤 사업, 어떤 장사가 돈벌이가 초기에 제일 잘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세요?
글쎄 이제 뭐 그 큰 건설이라든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기관이라든가 정부대 정부로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예.
일반 개인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초창기에는 금고 사업을 하면 뭐 굉장히 장사가 잘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고요? 금고?
네네.
돈 넣고 잠궈놓는 기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요?
북한에서는 지금 은행이 명목상의 은행이고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지폐라든가 이런 거는 다 가정집에 뭐 베개 속이라든가 뭐 장판 밑에 이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남한의 자본이라든가 경제가 활성화되면 현금 유통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기능이 지금 전혀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금을 보유할 금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마 초창기에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은행에 안 넣어놓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은행에 지금 현재 그 은행의 기능은 있지만
네.
은행에 입금을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기에 돈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불신을 하게 되죠.
아 그런 규제가 있나 보군요. 아무리 잔액이 많아도 하루에 얼마 이상은 인출 못한다 이런.
아 그런 잔액의 어떤 규제형이 있는 게 아니고 은행의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예금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돈을 찾아갈 수 있는데
네.
예금하기 전에는 내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이 예금해야 은행도 돈이 생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중앙은행이 조폐공사도 돌리고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아직 그게 아닌다는 모양이군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명목상으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초창기에나마 금고사업 정도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갑작스럽게 드린 질문인데 생각보다 좀 재미있는 답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북한연구원의 김희철 연구위원이었습니다.